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서점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점에 있는 그 베스트셀러들의 책들 중에 어떤 것들이 팔리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 코너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책들이 팔리고 있을까를 보니까 여전히 자기계발서들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 또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마주하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나는 내 자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나와 내 감정과 내 마음들을 어떻게 대하고 치유해야 할까 하는 내용들도 참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책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2018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아몬드라는 책인 소설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감불능 사회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이 왜 아몬드냐면 인간의 감정을 주관하는 그 편도체가 이제 우리 뇌 속에 있는데 그 뇌의 크기가 아몬드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편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태어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크기의 편도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주인공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묻지마 살인을 당한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주인공은 슬픔을 느끼지 못했고 당연히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둘러쌉니다. 하지만 둘러싼 그 사람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외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있어서 두렵다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감하는 능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감은 합니다. 도덕적으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 그래도 공감은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공감은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가식적인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여러분 팔꿈치 사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는데 모두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나한테 밀려오고 부딪히는 사람들을 팔꿈치로 밉니다. 나한테 다가오지 마. 내 영역으로 오지 마. 나한테 피해 주지 마. 그러면 나는 너를 찌를 거야.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모두 아실 겁니다. 매해 연말에 발간되는 책인데, 출간되는 책인데 2019년도 트렌드는 개인화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2019년도에는 개인의 자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화될 것이며 1인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9년도에 1인 마켓들과 1인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는 어떨까요? 2020년도에도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데 여전히 개인주의와 개인화는 심화되고 특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정체성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책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남보다는 자기 자신과 개인에게 더 관심이 있고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 나라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다. 덜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배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막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넓은 황량한 사막에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누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물통을 가지고 자기만의 입을 것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배낭을 지고 자기 길을 갑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살피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4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지고 황량해지고 그곳은 그늘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생명이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처럼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보면 35장에는 사막에 꽃이 피고 샘이 솟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을 겁니다. 과연 34장과 35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황량하고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징인 사막에 꽃이 피고 샘이 솟을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답은 당연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며 그 사막의 꽃이 무성하며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광이 사막에 꽃피우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지나야만 했던 시리아 사막을 말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서와 오늘 이 본문을 본문의 문맥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달픈 삶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견해 다 모두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견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광야와 이 메마른 땅, 사막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경험하는,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3절과 4절에 등장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에 묘사된 그 사막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손에 힘이 없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있습니다.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원문대로 좀 더 직역을 하면은 손에 힘이 없다기보다는 힘이 없어서 축 처지고 무릎이 요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강한 힘 앞에 두려움과 무기력함으로 손을 늘어뜨리고 떨리는 무릎을 간신히 붙잡고 땅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이렇게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축 늘어진 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뭐 노숙인분들도 있고 또 용산역 앞에 있는 텐트촌과 뭐 쪽방촌들도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도 어쩌면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눈에 그렇게 축 늘어진 손으로 떨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나는 내 거 잘 챙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딱히 나무랄 게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 잘 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오늘 3절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 아몬드는 잘 있나? 우리는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당신의 아몬드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아몬드는 잘 작동하고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잘 공감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을 가지고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네가 설령 그렇게 떨리고 있다 할지라도 굳세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해라. 내가 와서 보복하고 다시 모든 것을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복하고 갚으라는 이야기와 오사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막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알고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지 못한 그 채무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막에 꽃을 피우고 샘이 솟게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사막 같은 세상에 꽃을 피울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서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꽃을 피우고 샘을 솟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5절과 7절을 보면은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일어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천국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성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아, 그치, 이런 나라가 있지. 언제? 이런 나라가 언제 와?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나라가 임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아주 먼 나라, 나와는 동떨어진 나라, 내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저 이상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면서 하신 일은 뭐냐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걷지 못한 자에게 걷게 하시고 말하지 못한 자에게 말을 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루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현실로 이루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마치 현실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 말씀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갖게 되는,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말하지 못한 자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임한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온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요체는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말하는 그때가 오면은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씀으로 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상관없는 나라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해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번역의 문제이긴 한데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는 것을 이제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기록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천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새번역 성경에는 하늘나라로 번역이 되었고 거기에 딸려있는 각주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 현실로 임한 나라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죠. 제가 목사인데 내가 밖에 나가서 목사로서 해야 될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사로서 해야 될 일과 의무와 책임들을 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누가 나를 목사로 보겠으며 나는 나 스스로를 목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느껴지지 않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한국 사람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처럼 살면 미국 사람인 겁니다. 내가 미국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성령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막에 뚫어놓은 그 큰 길 위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길은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은 아무나 지나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 큰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고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도 없으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속과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신 갚아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대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만 그 길 위에 설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리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깨지고 망가진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일부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일에 함께할 것인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하셔야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의와 내 노력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간다면 필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무브먼트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참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갈 때에는 거기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만족과 나를 위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하나님의 일 속에 동참하는 곳에는 그 일에 동참하면 할수록 나의 의와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운영되는 나라이고 지배되는 나라이고 그곳에서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설 자리가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수양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강한 믿음과 센 믿음, 센 신앙을 가진 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 나는 성인군자처럼 어떤 득도한 것처럼 열반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서 행동으로 반응하여 보여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삶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예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응할 준비가 이제 되었다면 사막에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이기적이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깊어질 것입니다. 공동체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 사는 나를 꿈꾸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로 불리고 있고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두려워서 무릎이 떨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더라도 나눠야 하고 내가 루저가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연봉이 많은 직업에 있지도 않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빛나는 자동차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생명은 자신을 내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관심이 이 땅을 향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땅을 향해서 관심을 쏟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간경화랑 당뇨랑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휴학을 한 다음에 이제 작은 출판사의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뭐 돈벌이가 많지도 않았고 이름이 있지도 않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 하루하루 그렇게 운영되는 출판사였습니다. 그 창고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편집국장님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 학교는 어디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형편은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묻고 나누시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복아, 내가 시급 500원 올려줄게. 당시에 시급이 3,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3,500원이 되었고 한 달로 치면 한 10에서 12, 3만 원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고마운 줄을 몰랐습니다. 500원 올리면 돈이 얼마나 오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행동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실 창고에 있는 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창고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메신저의 그 아이디도 창고직이었습니다. 사무실과 따로 떨어져서 지하에 있는 창고였는데 거기 안에는 어떤 곳이었냐면 먼지가 수북하고 그리고 고양이가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해서 죽은 고양이 시체가 쌓여있는 막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건데 그런 곳이었습니다. 출판사에 있는 직원분들이 창고에 내려오길 꺼려하는 한마디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다른 직원들의 인상을 올려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오셔서 500원을 인상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돈이 아니라 그분의 평소 마음과 행동이 어디에 있는지가 느껴지니까 그분의 감사함, 그분의 그 마음과 행동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준 돈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나눔이 제 가슴에 새겨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보다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두려움에 잠식이 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막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셨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샘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마주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 나네, 아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그와 함께하는 건 행복한 거구나, 이런 말과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꽃을 피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과 가까이 하면서 그 생명의 흐름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어떤 꽃을 피울까요? 나는 어떤 꽃을 피우길 원하십니까? 우리 삶은 오늘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모레도 힘들 겁니다. 겁이 납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축 처지고 무릎이 떨리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손에 힘을 주고 다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길로 가는 그 큰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으로 진실하게 반응하며 여러분들이 피울 수 있는 꽃을 삶의 터 위에서 피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고 그 꽃은 꽃밭을 이루고 군락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의 히틀러의 그 정권 아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독일로 돌아와서 나치의 정권에 반대하여 고백교회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 음모 사건이 발각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하기 전, 전날 39살의 나이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처형당하기 전날 시를 썼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운동하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원했던 자기 형제들에게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이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루 또 하루
우리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사막 같고 다들 살기가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힘들고 나도 죽겠다고 하지 맙시다. 세상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다들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피우신 그 생명의 꽃을 피우며 그 생명의 샘이 흘러가도록 함께 합시다. 모두가 자기가 잘 사는 것을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보다 잘 살까를 고민하고 그 길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성육신과 대속함을 가슴에 새기며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지금도 떨리는 무릎으로 축 처진 손으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며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손해를 볼 것 같고 두렵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고 루저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과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을 다시 한번 흐르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를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그 나라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